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까지 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큰 도시들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가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소녀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아고라까지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돈벌이가 끊어졌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교묘하게 자기의 욕망을 포장합니다. 그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심하게 맞은 후에 착고에 차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매임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장소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전에 빌립보에서의 매임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면 지금 로마에서의 매임은 빌립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매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 아닐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잡은 바 된 그것, 또 잡을 바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각에 최상, 최고의 삶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전에 잡았던 것, 즉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신앙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인 것이 자신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잡히는 것은 불편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바른 잡힘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누라에게 잡혀 사는 게 편해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넣고 싶을 정도로 진리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패가 망신한 남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아내는 아내의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야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학생일 수가 없고 직장인이 직장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는 직장인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전화기는 대부분 다 유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려면 전화기 끈을 길게 해서 전화기를 통째로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무선 전화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선 전화라고 한들 스스로 통화 능력을 지닌 전화기는 없습니다. 모든 무선 전화기는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전파에 매여 있습니다.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로 인해서 전화기는 전화기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무선 전화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충전기에 붙잡혀야 합니다. 충전기에 붙잡히지 않는 무선 전화기는 아이들이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잡힘이, 매임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매임이 중요함은 물론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께 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또한 그 삶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어떻게 매여 있는데 기뻐 노래할 수 있고 갇혀 있는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메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신이 잡은 것이나 자신이 잡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은 역대 경기 중에서 최고의 레이스였다고 합니다. 결승에 오른 8명 가운데 7명이 9초대로 달렸습니다. 경기 중 부상으로 후반에 거의 걸어들어온 아사파 파월만 11초 9구로 달렸습니다. 파월은 준결승전에서 이미 9초 94로 달렸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정상적으로 뛰었다면 아마 8명 전원이 9초대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금, 은, 동메달을 받은 세 선수는 모두 9초 80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100m의 기록은 10초 23입니다. 201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 전에 31년 만에 기록된 기록이었습니다. 100m를 경주하는 선수들의 차이는 몇십 미터나 몇 미터가 나지 않습니다. 몇십 센티미터나 어떤 경우에는 몇 센티미터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순위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100m 경주에서는 가슴이 결승선에 도달하는 순간을 기록으로 잽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마지막에 자신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내밉니다. 만약 100m 경주 기록을 결승선에 있는 줄을 잡는 것으로 기록을 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선수들이 마지막에 자신의 팔을 있는 힘껏 내밀어서 그 줄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었지만 자신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경주를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오직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겪는 고통보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닭이 알을 낳는다라는 책에 보면 다람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겨울채비로 부산을 뜹니다. 겨울에 먹을 도토리들을 여기저기에 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들처럼 창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숲속 여기저기에 먹을 것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찾아서 먹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을 다람쥐처럼 욕심만 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가을에 겨울에 먹을 것을 사방에 묻어놓고는 어디에 묻었는지를 몰라서 먹지 못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다람쥐 입장에서 보면 꽤 억울합니다. 그 어느 다람쥐도 그 긴 겨울 내내 먹을 도토리를 충분히 모아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은 한겨울에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숨겨둔 돈이나 귀중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다람쥐들은 자신이 묻어둔 도토리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람쥐들이 자신이 숨겨둔 도토리들을 확인하는 지도를 만들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팻말을 세워놓을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숨겨둔 도토리들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다람쥐에게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연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람쥐가 기억 못하는 땅속의 도토리들은 거기서 싹을 틔어서 나무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잊을 수 있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평생 기억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들 모두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꾸는 꿈은 뇌 속에 저장된 기억들 중에서 남길 것과 없앨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람쥐에게 잊혀진 도토리가 견고한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에게 잊혀진 기억들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잊고 싶은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경험했던 큰 사건들, 상처들,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만약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사건들이나 상처들,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세월이 지나도 또렷하게 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잊는다는 것과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 동의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본 그 성룡이 나오는 영화 빅타임의 한 장면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에서 성룡은 카레이스를 즐기고 스쿠버 다이버들과 기록 경쟁을 하고 제트스키로 주말을 보내는 아주 부자 한량입니다. 게다가 사랑까지도 뭔가 화끈한 것을 바라는 바람에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와 사귀기도 하는 그런 무모함을 서슴지 않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작은 그 어촌에서의 생활을 지루해하던 서기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당신을 몹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버트라고 쓰여진 내용과 홍콩의 주소가 쓰여진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은 유리병입니다. 그래서 서기는 무작정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낸 그 분장사인 알버트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서기는 알버트의 바다 촬영 현장에 따라가서 화유람선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구경하다가 성룡을 구해주고 거기서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됩니다. 둘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기에게 성룡은 사랑이었지만 성룡에게 서기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서기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후에 성룡도 자신에게 서기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찾아와서 화해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위 성룡표 영화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 뇌리에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서기가 홍콩에서 돌아와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하더니 많이 의젓해졌구나. 사랑의 기억은 억지로 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럴수록 괴로울 뿐이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 목욕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일은 잊혀진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은 한동안 우리를 몹시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몸서리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 일을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들을 왜 겪었었는지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일을 떠올리며 가만히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의 그 일은 잊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잊어버리려고 한 것, 잊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를 좌절 속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그의 우월함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앞에서 말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바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어디를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그가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한 부분을 잘 잊지 못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여느 다른 아들과 남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공주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없는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4, 25, 2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도대체 얼마나 멋지게 생겼으면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도 한두 가지의 콤플렉스는 있다고 하는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자랑은 그의 긴 머리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긴 머리털을 잘라서 은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연말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잘랐는데 그 자른 머리털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런데 왕의 저울은 거기서 5분의 1을 또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연말에 자른 머리카락은 2536g.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많은 머리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그토록 자랑이었던 압살롬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사무엘하 18장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은 처음엔 파죽지세로 자신의 군사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만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를 달려가다가 그만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휘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게 되자 그만 그 상수리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털 때문에 그는 상수리의 나무에 걸려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에게 그 상수리 나무는 교수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남들보다 우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통로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우월함이 흉기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김으로 또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그는 모든 신앙인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더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눌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훌륭하게 이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베드로는 덜렁거리는 기질이었고 사도 바울은 치밀하고도 목적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사역한 것을 보면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서신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양력으로만 본다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많은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대접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지으며 사역하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로 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잊고 싶어 했던 것, 주님 공생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신은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계시 한번 받았다고 사도라고 합니까? 입니다. 만약 그 청년 여러분들과 교우님들께서 제게 목사님은 신학을 어디서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지 않고 북한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보고 목사가 되라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아니 정한조 씨 우리가 문제는 삼지 않을 테니 당장 공부를 시작하셔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늘 사용하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정당성이 없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해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부분이 이렇게도 읽힙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제가 무자격자인 것을 압니다. 저는 원래 주님을 잘 믿는 독실한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에게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저는 생전에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저같이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을 세웠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사도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셨기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이전의 삶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좋은 글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직 한 일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과 교우님들의 삶에 있는 오직 한 일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자랑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게 해주고 뒤에 있는 상처, 좌절, 수치도 잊게 해주며 푯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오직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잘 달려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평생 살았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을 달려가게 한 오직 한 일, 다윗으로 하여금 소망하게 한 한 가지 일,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직 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오직 한 일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직 한 일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무엇이 나를 오직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상처와 눌림이든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분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수렁과 진창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서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달려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더욱 바르게 오직 한 일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